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력으로 보면은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중반이 돼서 이제 몇 주만 지나면은 4월 첫 주지요.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껏 달려오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중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닮아가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보았던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천국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비유들이죠.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의 주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말씀을 중심적으로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시로 마태복음 25장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의 말씀을 보았는데 제목은 남겨진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구성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누군가는 떠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자리에 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떠나는 자와 남는 자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이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제가 이 아이패드를 바꾸게 돼서 뭘 이렇게 찾아보다가 헤로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2012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작은 글씨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당신과 함께합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 글귀에 마음이 끌려서 봤는데 그걸 보는 중에 제 마음이 울적해지고 좀 처연한 생각이 들어서 보다가 그만 중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눈물을 좀 흘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보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주 슬픈 영화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알지를 못해서 전체 줄거리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용인즉 어느 노부부가 해로하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다음 병상에서 겨우 어떻게 회복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내가 허약해지더니 췌장암으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그러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누가 그런 과정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그와 유사한 때를 한 번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약해지는 때, 늙어가는 때,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거나 자기가 먼저 가야 하는 그런 이별의 때. 누가 그런 때를 원하겠습니까? 많은 그게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얘기다 생각하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내용들이 슬프게 다가오고 또 아주 처연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데 이 남는 자가 어떤 때는 남겨진 자가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개중에는 본인이 원해서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그 자리에 남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남고 싶어서 본인이 원해서 남는다고 하면은 뭐 남는 자가 되는 거니까 아마 좀 덜 슬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경우에 그 사람은 남겨진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두 사람 모두가 다 마음이 참 슬프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싸이공이 함락되면서 월남이 멸망하게 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은 군인들을 월남에 파병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은 80이 넘은 어르신들이신데 월맹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질 때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잘 전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산군이 들어와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그때 사람들은 다 이 월남, 이 싸이공을 떠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탈 수 있는 배나 탈 수 있는 비행기 이런 것들은 한정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과 어떤 항구에서 거길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 그러한 곳에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월남 곳곳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거기서 남겨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숙청하고 얼마나 이 비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떠나고 싶은데 남겨져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겨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선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이 교회 절기로 보자면은 사순절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신 채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태껏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늘 계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같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떠나시고 또 그 반대편으로 남아있던 자, 이 제자들만 남겨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야기, 남겨진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한평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육체로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여기와 손잡고 체온을 느끼면서 우리를 무슨 품에 안아주면서 뭐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와 함께 있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가셨고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제자로서 여기 세상에 남겨진 채로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남겨진 자의 실존이라고나 할까요? 남겨진 자의 그 삶, 그 삶의 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대로 슬픔과 고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주인이 떠나잖아요. 종들만 남겨놓고 훌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달란트를 뭐 한 푼, 두 푼, 다섯 푼 받은 종들은 남겨진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종과 주인의 관계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로마 시대 때 이 억압받는 노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 주인이 없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종과 주인의 관계는 뭐 으르렁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종들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당신의 마음을 반영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주인은 참 인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우리가 저 신분이 종이라고 남에게 무시를 당할 때 야 그러지 마라 내가 사랑하는 종인데 이렇게 내 편도 들어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참 인자하시고 좋은 그러한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는 게 이 종에게는 사실은 너무 슬픔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주인이 결정하셨습니다. 이복에 오늘 자네는 이렇게 하게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종이니까 무슨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무거운 짐을 그동안에 진 적도 없습니다. 다 주인께서 정하시는 거고 그런 것들은 나는 그저 주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걸로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걸 이 종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고 어떻게 하루의 삶도 꾸려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결단하고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종들이 그렇게 살아온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제가 이 젊어서 전도사 부목사 시절에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께서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하고 전임 전도사 때가 완전히 다르다. 전임 전도사 때하고 부목사 때가 또 다르다. 그리고 부목사 때하고 담임 목사 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거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 들을 때에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참 다른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결정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힘이 들더란 말씀이에요. 저는 일찍이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의 뭐 중요한 일은 결국은 담임 목사가 다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도 다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 담임 목사의 책임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지만은 나의 뭐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당회를 하다가도 장로님들이 정하세요. 어린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쭉 떠넘기게 되면은 그 눈치 빠른 장로님들은 아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정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담임 목사지만은 어쩔 수 없이 뭘 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정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하면 저런 문제가 있을 때 참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가 남았어요. 뭘까요? 이걸 어디다 떠넘겨야 되겠는데 그냥 주님께 떠넘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다 떠넘기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정해주세요. 주님이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도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야, 이게 주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지혜로운 목사님이나 지혜로운 장로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이 지금 스스로 결정한다고 하는 거 뭐 그때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정한 것에 순종하니까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수동적이지만은 어떤 때는 참 편할 수도 있는 게 종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주인은 떠나셨습니다. 주인은 떠나셨고 이제부터는 종이 알아서 모든 걸 결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금 져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종들에게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편안하게 있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란트가 그저 없어서도 좋은 무슨 푼돈 수준이 아니거든요. 달란트라는 그 액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데나리온 하나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것을 지금 받고 나니까 그 엄청난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지금 그 종들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남아있음으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처럼 우리도 고스란히 지금 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로 떠나셨고 지금 우리만 여기에 남아있는 건데 우리들이 치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란트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혀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도든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이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실 그 무렵에 이 남아있을 제자들이 너무나도 측은해 보이셔서 많은 당부도 하셨고 위로도 많이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런 말씀도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까지 그 자상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남겨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신 것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아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문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겁니다. 말씀을 개인에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만지시면서 씻겨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이 예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이제 이 발로 이제부터는 내 대신 이 여러 산천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만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끓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은 저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남아있어서 겪게 될 그 고난과 무거운 짐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그런 실존인 우리들이 어떻게 이 남겨진 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겨진 자가 그 삶을 감당하는 방법에 관해서 그 첫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때 떠나시지만은 우리들에게 주님 대신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나는 떠나지만 아버지의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 홀로 여기 버리듯 남겨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이것을 꼭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외롭지 않아요. 성령님의 우리 속에 임재하심을 잊고 산다면은 철저하게 버려진 혼자가 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렵지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홀로 나 혼자 그것을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밤에나 낮에나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이 모든 것 속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남겨진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늘 하는 얘기, 늘 듣는 얘기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기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달란트를 맡겨주신 주인은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즉시 나한테 연락해라. 뭐 완전한 단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뭐 무슨 일이든 좋으니까 하여튼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얼른 나한테 연락해라. 이러면서 이 주인은 떠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길랍니까?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완전한 자유의 축복이고 그리고 기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기도보다 더 강한 비결은 없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눈을 떠서 뭘부터 하세요? 저는 침대에 내려오면 제 책상으로 와서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형통할 겁니다. 여기 첫 번째 제가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 여기 기도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사는 거하고 기도하는 삶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예배당에 가면서도 주님 저 지금 예배당으로 갑니다. 주일날 우리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도 내 속에 계시면서 그래 나도 네 속에 있으면서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은 기도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일만 기도하지 마세요. 쉬운 일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큰 일만 기도하지 마시고 작은 일들 다 포함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도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는 그 원리에 따라서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실 것이고 속삭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남겨진 자가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남겨진 사람들 아닙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남겨진 사람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35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남겨진 사람들이 이 외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끼리 서로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입장이 다 똑같잖아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습니다. 똑같이 남겨져 있는 사람들, 똑같이 외로운 사람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남겨진 사람들끼리 어려운 사람들끼리 갈등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참 잘못하죠.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무슨 남감리교, 북감리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나중에는 좀 가까이 있는 그 호주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조선 땅 어디에다 본부를 세우고 선교 전략도 세우면서 어떻게 이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어떤 지역이라고 할 때에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한 분만 계시면 좋을 텐데 그런 갈등이 없을 텐데 한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오시게 되면은 선교사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선교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번에 우리 동네에 새로운 좋은 선교사님이 오신다던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면은 먼저 온 선교사가 그분도 사람인데 화가 날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탄과 싸워야 될 것인데 이 선교사들끼리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참 현명하셨어요. 그분들이 교단이 다르고 출신 나라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모든 배경이 다 다르지만은 그분들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뭐 캐나다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뭐 다 같이 모여서 협력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머리카락이 노랗고 눈이 파랗고 다르게 생겼다고 조선 백성들에게 그러지 않아도 이상한 취급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끼리 갈등하면은 이거 되겠는가?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동 전선을 펴고 협력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선교 지역을 두고 서로 다투지 않기로 해서 선교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잘 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한국의 강원도를 여행해 보시게 되면은 강원도에는 어떤 교회가 많이 있던가요, 여러분? 강원도에는요 감리교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강원도를 초창기에 감리교회에다가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흔적이 지금도 우리 한국에 고스란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그 선교사들이 서로 갈등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 협력해서 복음 전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떤 이유로 생긴 앙금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 다 외로운 사람이잖아요. 나도 외롭고 한번 인생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 다 똑같은데 우리끼리 갈등하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통해 힘을 복도다 주면서 이렇게 서로가 협력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남겨진 자가 사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차제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주인이 다시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영원히 이별하고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오셔서 이들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은 주인이 나중에 종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은 주님께로 먼저 가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다 소망을 두고 오늘 남겨진 자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잠깐만 견디면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 만나는 순간을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천년이겠어요? 2000년이나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 땅이 길어야 100년인데 주님 만날 때를 늘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겁니다. 그게 오늘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떠나신 자와 같고 우리는 남겨진 자와 같고 남겨진 자의 고통과 외로움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는 삶의 탈란트까지 감당해야 되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남겨진 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렵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기도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돼서 매일같이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금년도도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남겨진 자라는 실존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과 슬픔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기고 가시면서 그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남겨진 자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기 원합니다. 낙망치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번 한번 가정들 그리고 일터들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들 안타까운 그 사연들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백배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우리의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바칩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님 복을 주어서 영원히 살되게 하시고 유괴범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되게 하시고 좋은 결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동성 장로님 입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달을 비롯한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혈색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랩으로 옮겨왔습니다. 심장과 그 연약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직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송영의 전도사님 요양 중에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로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권사님 여러 가족들 여행 중입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여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걸작이 더듬으면서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집을 내려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